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더 멀리 전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이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병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다섯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다섯 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먼저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더 흥황해지고 그러면서 사울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아마 바나바 사울의 사역의 열매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쫓동생 마나엔 쯤 된 것 같아요.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말은 어쩌면 흑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즉 그야말로 리비아 어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출신 사람이라는 뜻이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분봉왕 헤롯은 보통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유모를 두고 자라난 그러니까 이 마나이는 최소한 왕과 같은 유모를 둘 정도니까 좀 이렇게 귀족 출신인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지도자로 또 이 교사로 역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흥황하면 여러 지도자들이 생깁니다. 한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고 많은 일꾼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뭘 지시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아비어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줄 아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교사라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남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아비염이 노릇할 수 있는 일꾼이 좀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13장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나이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금식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언급을 볼 때 금식이 주님을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 어쩌면 유대인의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7일에 두 차례씩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세리는 막 애통해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나는 1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것이 그 시대 보통 좀 열정이 있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3장 2절에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금식의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처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먹는 것보다 혹은 밥보다 혹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이 간절한 열망을 기도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보기를 원치 않고 내가 살기를 원치 않고 이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물론 이제 이 금식이 그냥 그저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만 교회 안에 이 금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특히 영적으로 메마를 때 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특별히 필요할 때 우리가 은혜를 삼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우울할 때 금식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우울할 때 금식하면 이 사람이 더 가라앉아요. 더 낙심이 돼요. 그런데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셔요. 오늘 보면 1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특별히 지시하시는 거예요. 불러 시키실 만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은 아마 이 시기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꼭 찍어가지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금식하고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이 사람을 따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왜 바나바와 사울이냐? 어쩌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따로 구별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보냄을 받았는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루기아라는 것은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예요. 이를테면 전주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 같으면 군산쯤 되나요? 군산? 이를테면 그 시대에는 육로로 여행할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바닷길이 위험하기는 해도 그래도 뭐 여기저기 가는데 뭐 이게 수월 비교적 수월했거든요. 그리고 이 구브로로 이 사람들이 구브로로 갔는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출신 레위족 이 바나바 요셉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4장 13장 4절을 보시면 13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라고 할 수 있는 실루기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인의 것, 유대인의 우선성을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이를테면 자기 동족을 찾아가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3장 6절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 섬이 그 이 지명이에요. 지명. 거기에 갔더니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는 1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듣고자 하는데 8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 당시에는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을 옆에서 돕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종교적 어떤 그 오른팔 뭐 이런 거죠.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옛날 왕들도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뭐 역관 이야기도 듣고 뭐 별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시대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걸 봐서 또 이 사람 이름이 바예수, 바예수라는 말은 문자대로 하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여튼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서기오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바 예수가 믿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3장 9절,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본래 총독을 잘 도와가지고 총독이 뭘 바른 결정을 하게 하고 총독이 미래를 조금 더 내다보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총독의 눈을 가리우는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맹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대항하는 이 원수였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다가 보면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대항하는가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이익 때문에 혹은 자기 편견 때문에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 복음을 대항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대항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신앙을 조롱하고 복음을 대항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뭘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눈을 가릴 만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술사의 능력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강력하게 드러났던 거죠. 우리 안에도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 구브로의 종독이 정말 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가르침을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13장을 읽고 있는데 12장부터가 이게 사도행전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읽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역사의 큰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름을 딴 교회들이 우리 전주에도 있지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교회고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고 또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었던 그런 교회 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시대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더 힘껏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서 우리 때문에 더 멀리 더 깊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